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6일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논평하고 있더군요. 예측하기 어려운 두 인물이 운전대를 잡은 차량에 국제사회가 몸을 맡긴 형국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언급한 게 4월 9일의 일이었으니까 날짜로 보면 꼭 46일 만에 북미 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협상하라.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래 사업을 하고 TV에도 함께 출연했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협상의 유일한 목적이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그 협상의 결과로 상대방 또한 만족을 얻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러면서 협상의 목적은 신뢰, 교감, 만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북한과의 협상이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그동안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담 취소가 협상을 전면 중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협상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험한 운전에 멀미가 날 지경이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2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원룸 건물에 세입자 140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총 10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이 세입자들이 모두 이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중에 살고 계셨던 입주민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사정을 좀 들어보겠고요. 이렇게 신탁사가 끼어있는 건물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어떤 걸 좀 더 살펴보고 유의해야 되는 건지 이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분 모시고 배워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이걸 확정했네요.
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돈 중에 그게 다 그 월급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월급으로 치고 요거는 안 치고 그래서 네. 월급으로 친 게 최소한 최저임금은 넘어야 된다. 네. 우리 법이 이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하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결정됐군요.
네, 어제 밤 9시부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4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쪽으로 주는 거나 복리후생비 쪽으로 주는 돈도 사실상 월급이라고 보고
네.
이거 다 더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면 괜찮은 걸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근로자들 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계속 그 논쟁이 있었고요. 마라톤 회의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막판에 그 연소득 2,400만 원 언저리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그 안이 결국은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정기 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가운데 해당 연도 최저 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로 했고요. 또 복리후생비 중 최저 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월 157만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월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 그리고 7%에 해당하는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이 설명도 좀 어렵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연소득 2,400만 원을 받는
한 달에 200만 원
상여금 다 포함해서 식대까지 포함해서
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
네.
이분들의 상여금이 40만 원이고
예.
식대가 10만 원이다.
매달
예, 예. 그렇죠. 예. 이분들의 만약에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예.
이분들의 임금은 1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어서
네네.
40만 원의 상여금과 10만 원의 식대를 안쪽에 포함시켜 버리면
한 달 월급 봉투에는 200만 원으로 찍히는데
그렇죠.
기본급 150만 원, 상여금 40만 원, 식대 10만 원
네.
이렇게 찍혀서 200만 원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렇죠. 그게 산입되면, 그게 기본급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리면.
왜냐하면 알겠어요.
157만 원을 못 넘기기 때문에.
한 달에 157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 게 지금 최저임금법인데.
네.
월급봉투에는 200만 원이 담겨 있어도.
네.
50만 원, 40만 원은 상여금이라고 찍혀서 담기고.
그렇죠.
10만 원은 복리후생비라고 찍혀서 담기면.
그렇죠.
그거는 최저임금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분이 받은 월급은 기본급이 110만 원에다가 상여금 40만 원, 식대 10만 원을 받은 셈이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2,400만 원대 이하의
알겠어요.
근로자분들에게는 예.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이상의 분들에게만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걸 살짝 넘기신 분들은
예.
오히려 또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한 달에 200만 원 담아드렸는데
네.
넉넉지는 않겠습니다만 157만 원만 넘게 드리면 위법은 아닌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위법입니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 그러면 200만 원을 다 그냥 기본급이라고 써서 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는 설득도 가능하고
네.
취지로 보면 임금이 낮은 분들한테는 꼭 야박하게 최저임금 맞춰서 주지 말고 조금 더 주는 것도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낮은 분들한테는 상여금과 식대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걸로 하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럼 그럽시다 하고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 이건
네.
말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양쪽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국회에서 합의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뭐 법상으로 보면은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이 법 자체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법이 바뀌어도 일단 각 기업들의 취업 규칙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렇게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전체의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번 환노위에서
네.
사업주가 사업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여금 총액이 변함이 없고 그것을
네.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의견 청취만 하면 사업주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노동계의 반발이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 알겠어요. 그 연말에 보너스로 저희는 한꺼번에 사업 실적 보고 뭐 몇백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월급으로 칩시다.
예.
제가 드리는 돈이니까라는 게 그동안 사업주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매월 주셔야 월급이지요라고 하는 게 또 근로자 측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아, 그러면 그럼 사업주가 알겠어요. 그럼 연말에 다 몰아 안 드리고 이거 다 매달로 쪼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눠서 드릴게요.
그럼 이거 월급인 거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네.
연말 보너스를 매달 쪼개주는 것도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취업 규칙의 변경이고
그렇죠.
혹시 근로자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으니 이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꼭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현행법인데
예.
그렇게 월 단위로 쪼개서 주는 거는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뭐 총액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렇게 사업주가
개정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에 환노위가 마련했다는 겁니다.
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그럼 이렇게 적용되겠네요.
네.
예. 통계청에서 나온 또 다른 통계와 관련해서 좀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던데 한번 보죠.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쭉 일렬로 늘어놓고 나서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해 보면
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죠.
네.
예.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이제 20%씩 다섯 개 구간으로 끊어질 텐데요. 그러면
네.
가장 낮은 저소득 구간이 이제 1분위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분이 이제 5분 위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학교 때 내신 등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5분 위의 가처분 소득을 1분 위의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을 때 그 배율이 5.95배, 그러니까 뭐 거의 6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 이제 받은 월급에서 뭐 이런저런 사용하는
세금 떼고
예,
뭐
이런저런 떼 있는 예. 돈 떼고 실제로 그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 그게 네. 1분위 대비해서 5분위 가구가 한 6배 정도 많더라. 근데 이 숫자가 사상 최대치더라.
이런 양극화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된다는 건데.
네.
소득 높은 분들이 계속 더 소득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돼요. 요즘 네. 뭐 상장 회사들도 돈도 잘 번다고 하고
맞습니다. 요즘 대기업들 워낙 실적 좋다 보니까 뭐 보너스가
그러니
많죠.
늘어났겠죠. 또 우리나라 네. 경제도 또 성장했으니까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건데
예.
문제는 하위 20%
네.
그러니까 1분위에 속한 분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분위 그 월평균 소득이 129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작년보다 11만 원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만 원이나 줄어든 감소폭 자체도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에 가장 큰 수치라고 하고요.
네.
뭐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0% 이상씩 줄어드는 그런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네.
최저임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야 별도의 문제지만
네.
상위 20%도 소득이 늘지만 하위 20%도 소득이 조금씩은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최저임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면 이건 이유가 뭔가
네.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70세 이상의 노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무직이나 또 소득이 낮은 일용직이 많아졌다. 이래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1분위 가구 중에 70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의 비율이 43%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것이 작년보다 한 6.5%포인트 많아진 겁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노령층 가구가 1분위에 속한 게 더 많아졌다는 건데 그러면서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 소득 활동을 못하고
그렇죠.
그동안 쌓아둔 돈 헐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국가에서 혹은 금융회사에서 꼬박꼬박 주는 연금소득이라면 나 연금소득 200만 원 있습니다라고 200만 원이라고 신고했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으니 그냥 은행에 넣어뒀던 돈 찾아 쓰는 분도 소득은 0이라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노인의 인구 비중은 점점 늘어난다면 이거 다음에 조사해도 또 1분위 가구의 소득은 또 줄었다고 나오겠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더 노인들이
예.
많아질 테고 하위 20%는 그 노인들이 다 채우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앞으로의 걱정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인구 구조 변동 추이를 볼 때 당연히 이 같은 추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네. 이제 1분위 가구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늘어난 것이 단순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냐 아니면 노령층의 소득이 줄어서 2분위에서 1분위로 주저앉은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고 조금 더 보완할 정부가
그렇겠어요.
대책을 마련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참 그래서 통계를 빨리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우리가 할아버지 두 분을 딱 그 모셔놓고 소득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면 A 할아버지도 0원, B 할아버지도 0원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
네.
A할아버지와 B할아버지가 그럼 둘 다 가난한 분이냐 하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B할아버지는 소득은 없는데 은행 통장에 뭐 한 5억쯤 있어서 그냥 그거 꺼내 쓰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A할아버지처럼 아예 아무것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다. 좀 도와달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우리는 통계에서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영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 안 도와드릴 수도 없고 다 도와드릴 수도 없고.
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 그 대리점들한테 이른바 갑질하는 거를 좀 근절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예. 하면 이게 근절된다고 내놨습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예.
뭐 판촉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든지 또 뭐 매장 확대나 점포 리뉴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대표적인 갑질 사례였는데요.
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바로잡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절 방안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한 처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네. 처벌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밀어내기 갑질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이 5억 원에 그쳤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밀어내기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넣어서 관련 고시에 넣어서 하반기 중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라는 게 대리점이 요청 안 했는데도 그냥 본사에서 물건 보내고 모릅니다 하는 거 그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리점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좀 팔리는 그런 제품들만 구입하기를 원할 텐데 네. 본사에서는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강매하듯이 그렇게 팔았던 것이 대리점에는 큰 부담이 됐던 거고요. 또 대리점들의 최소 3년 이상의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대리점 한 70% 정도가 현재 1년 단위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이 영업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본사에서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계약 안 시켜주고 너네 문 닫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그 점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최소 3년까지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본사가 이거 빡빡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대리점 안 하면 그만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보기에도 그럼 나도 대리점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는 대리점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권리금 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권리금 다시 돌려받으려면 이게 참 억울하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공정위가 요즘 참 바쁘네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슈였습니까?
네,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도 갑질 행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뭐 위메프, 쿠팡, 티몬 이렇게 유명한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뭐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품 업자들이 따로 있고요. 이
예.
소셜 커머스 업체랑 뭐 직거래도 하거든요. 직매입을 해서 또 소셜 커머스 업체가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 납품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바로 서면으로도 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판매 대금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주면서 그러면 네. 이자라도 줘야 되는데 이자도 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할인 행사를 하면서 그 할인 행사의 부담, 비용을 납품 업체한테 떠넘기고
네.
또 직매입했던 상품을 뭐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 조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짓들 대기업 재벌들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위메프, 쿠팡, 티몬 다 젊은이들이 하는 벤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네.
이게 사실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잘 팔리니까 대신 좀 팔아주세요 하는 건데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예.
팔아는 주는데 자 이제 팔렸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 업체들도 사실 뭐 네. 경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회사 돈 떨어졌는데
네.
일단은 그럼 직원들 월급은 이 물건 팔아서 주고.
그렇죠.
이 물건 대금은 다른 물건 팔아서 또 주고.
네.
계속 이렇게.
그런 악순환이 계속 사실 이어져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이 많을 텐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도 안 찾아간 연금이 많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 수가 670만 개, 적립액은 120조 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 가운데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게 계좌 수로는 28만 개, 금액으로는 4조 원어치가 그대로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연금을 안 찾아가죠?
이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인이 됐을 때
예.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그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지 이제 그 연금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감원이 살펴봤더니 80% 정도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게시를 뭐 까먹었거나.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60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오래전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분이야. 뭐 괜찮은 분이네요. 네. 건강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네. 있고 또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래서 또 수령 의사가 확인이 안 된 경우들이 이제 대체적인 경우였고요.
네.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조금 지급을 보류했거나 그러니까 의사를 밝힌 거죠. 이건 내가 좀 나중에 받겠다. 혹은 예. 압류 등의 어떤 다른 그 문제 때문에 지급이 제한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젊을 때 연금 붓고 또 한참 안 붓잖아요.
네.
받기 직전에.
맞습니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는 청취자 정서윤 씨가 보내주신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험회사 중에 무슨 무슨 손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회사 이름이 무슨 무슨 생명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시네요.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면 얼마 준다 이런 거죠. 손해보험은 사람이 죽는 거를 제외한 다른 손실들, 주로 예를 들면 화재, 사고, 질병 이런 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해 줍니다. 뭐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비빔밥은 한식집에서 팔고 짜장면은 중국 음식점에서 팔고 하는데 뭐 짜장면을 한식집에서 팔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생명보험과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구별은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회사 규모나 자본금이 크지 않아서 보험회사라는 게 정말 큰 사고 생기면 큰 돈 다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사업을 하면 보험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너는 이것만 하고 너는 이것만 하고 딱 영역을 구별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구별들이 좀 희미해져서 생명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오면 손보사들이 야 이거 우리 영역 같은데 왜 생보사에서 만들어 파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암보험인데요. 요즘 암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도 팔고 손해보험사에서도 팔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둘 사이의 구분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은 그냥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돌아가시면 다 주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이제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한 것만 사망으로 보고 자살의 경우에는 또 안 주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친절한 경제 코너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카드로는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그 설명 들으시고 나는 보험료 매달 카드로 내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여러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자동차 보험 말고도 자동차 보험은 카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보험회사들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결론은 자동차 보험과 일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카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더라. 이게 정리된 결론이고요. 근데 카드 안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파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파는 특정 보험 상품은 카드 받겠는데요. 다른 보험 상품 이거 이거는 카드 안 받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회 보험료, 첫 달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두 번째 달부터는 카드로 안 받아요. 이제 이거는 금감원에서 불법으로 보고 조만간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서울의 한 원룸 주택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사건의 개요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룸 건물들은 건물주는 따로 있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신탁회사 앞으로 일단 등기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해요. 큰 건물 지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전세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건물이 그럼 공매로 넘어가겠고 그럼 입주민들은 전세보증금을 다 잃을 상황에 처한 건데 그런데 신탁사에 실소유권이 있었고 근저당이 크게 잡혀있는 건물인데 또 입주민들은 안심하고 어떻게 전세계약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일단은 피해 입은 분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나중에 보도로 들어봤습니다만. 네. 일단 건물이 총 3개더군요. 3개 건물에 이제 주인이 하나였다는 뜻인데, 모두 몇 분 정도 세입자가 있었습니까?
아, 저희가 그 1동부터 3동까지 142명입니다.
아, 세입자가?
예.
주로 어떤 분들이 거주하셨던 건물이에요?
이제 평수가 뭐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이제 원룸이기 때문에 그 20대 초반부터 이제 80대 어르신까지 계시긴 하는데.
네.
대다수는 이제 20, 30대 그 사회 초년생들이고요.
네,
저희 집만 그 중에 좀 유일하게 25평대로 이제 일가족이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아, 대부분 다 원룸이었고 25평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인터뷰 해주신 예. 분이 살던 집이다.
예, 예.
언제 입주하셨어요?
작년 3월에 입주했습니다.
계약이 그럼 전세 계약이셨습니까?
예, 전세 계약으로 했고요.
전세금이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
예.
주변에 그 전세로 내놓은 집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이사를 그쪽으로 당산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하고 가깝더라고요.
네.
가깝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전학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서둘러 예. 이사를 했는데 가격도 주위보다는 4-5천만 원 정도 저렴했어요.
아, 그래서 대개는 네.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집주인이 혹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금 떼이지 않나 이 걱정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집주인이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절차인데 혹시 네. 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당연히 이제 떼어봤고요.
예.
그 떼어봤더니 그 건물주가 소유권을 이제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모르던 거니까
예.
얘기만 들어봤지 이제 등기부등본에서는 처음 봤던 거기 때문에
그 집주인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탁 계약하는 거는 뭐 신탁 원부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예.
그걸 요청해가지고 이제 읽어봤었는데 이제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신탁 원부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신탁 회사에서 이제 그 건물주한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공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됐고, 또 이제 그,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제 돈을 내고,
네.
공인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아,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니?
네, 괜찮다고 했고요. 안심하라고 했고,
네.
그분이 이제 말미에 또 그 1억 배상 한도 책임 그 보험 증권을 보여주면서,
예, 예.
그럴 리도 없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면 나도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믿고 이제 계약을
한 잠깐만요. 거. 그러니까 그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 소유라고 써 있었고
네.
신탁회사 소유라면 등기부등본에 신탁원부라고 하는 게 별도로 붙어 있어서 그걸 또 들춰봐야 된다고 하던데
예, 예.
거기에 그 집주인이 대출받았던 대출 금액이 안 써 있던가요?
아, 대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가치에 비하면 대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조금 그 적은 금액은 아니었는데요.
네네. 저, 네, 그래서 그 대출도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전세 계약서들을 위조해서 네. 받은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라고 뒤늦게 알려졌는데
네,
그 대출금과 이 건물 가격 비교해 보면 아 이거 대출 많이 받은 건물인데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을 텐데.
그 정도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이제 월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선생님 전세금은 많지 않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얘기를 해서
예 대출금도
대략적으로
예, 예.
건물 값어치보다는 좀 낮아 있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위험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신탁회사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줘서 그걸 보고 믿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공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이제 공문의 첫 번째 조항이 그 위임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가 해야 되는데.
신탁회사가 주인이니까 신탁회사가 부동산 그렇죠. 중개업소에 나와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예, 근데 1항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건물주로 한다. 그 건물주와 계약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제 이런 임대차 보증금 간결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그 발생이 됐을 때
네.
세탁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네.
임차 보증금도 그 건물주한테 받아라 위임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위 절차로 상기 절차로 이렇게 계약이 된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수익자 그 새마을 금고 은행 근저당보다 우선 순위를 인정해 주겠다 선순위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좀 복잡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신탁회사라고 하는 건 이 원래 건물주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빌려주고 나서 이 건물주를 믿을 수 없으니 신탁회사 보고 관리하라고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신탁회사가 사실상 주인이 됐는데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보증금보다는 혹시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준 그 돈을 먼저 상환하게 되어 있을 텐데 신탁회사는 그렇죠. 공문을 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 보증금 먼저 돌려드린다고 써놨다고요?
예, 그렇게 써져 있었고요.
저희가 예.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게 신탁회사에서 그냥 공문을 내려보내준 게 아니고
네.
그 우선 수익자인 마을금고의 동의를 다 받아서 내려보내준 거더라고요.
참 이상하네요. 돈을 네. 먼저 빌려주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우리가 돈 빌려줬다고 쓰는 이유가 나중에
네.
들어오는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네.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들 것까지도 저희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후순위로 갈게요라고 새마을금고가 동의를 했다는 것도 우습네요.
저희도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왜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까라고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어찌 됐든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문이 아니고 그 신탁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딱 찍혀 있는. 등기로 이렇게 송달된 공식적인 그런 공문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믿었었고, 저희가,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할
예,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약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건물은, 저, 건물주가 이자를 안 갚아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니 신탁회사가 이런 공문을 보내줘서 우린 믿고 들어왔으니까 신탁회사한테 보증금을 요청하고 계시겠군요.
네, 일부 지금 세입자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당장은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거죠. 공매가 이제 낙찰이 되고 저희가
네.
이제 용도를 당해야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낙찰되고 나서 원래 새마을금고가 먼저 저희 거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신탁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신탁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네들도 이 건물주한테 사기를 당했다.
예.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전세 계약서가 이제 다운 계약서로 위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대출
건물주가
받을
대출 받을 때 전세 계약서들을 위조했다.
예, 6천만 원, 뭐 7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가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위조가 돼서 은행권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금융권에.
네.
회사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 보시는 분,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그 이후에 입주했던 세대들은
네.
이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서를 신탁회사로 보내줘야 되는 내부 조항이 있나 봐요.
네.
건물주와 신탁회사 사이에. 근데 건물주가 3년 동안 한 장의 그 전세 계약서도 신탁회사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신탁회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신탁회사에서 네. 공문은 제대로 내려와 있으니 그 공문 믿고 그냥 전세 계약을 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100여 명이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지금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를 해서 높은 가격이 안 나오면 이게 돈 가지고 분쟁이 생길 텐데 법정 싸움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다라는 게 사실 부담은 되긴 하는데요. 110여 명이 이제 17반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번 달에 변호사 선임을 이제 했고요.
네.
저희도 소송을 준비는 중인데.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자세한 사정 듣기 전에는 뭔가 이제 세입자분들께서 확인할 걸 안 확인하고 전세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유 네. 어쩌다 그러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뭐 실수하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이거 참.
이제 저희 어떤 이런 시스템을 믿은 거죠.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니까 저희보다 당연히 다 알 거고 그분이 또 신탁회사를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설명하고 신탁 원부도 다 설명했거든요.
확인도 하셨는데.
네. 이제 물론 조금 제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이제 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큰 피해 없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입주민 한 분께 자세한 사정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